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출애굽기 성경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그 출애굽기 가운데 나타난 즉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살펴보는데 그 안에 있는 속죄소를 살펴보았고요. 그러니까 법궤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떡상을 만드셨는가, 그 떡상은 또 왜 열두 조각으로 올려놓으라고 하셨는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상이 올려진 그 떡을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그리고 등대, 향단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진설병은 곡식을 빻아 반죽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때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채로 구워서 만들었거든요. 레위기 24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떡덩어리를 에바 10분의 1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실 터인데 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초를 당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스러운 나머지 요한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께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과 심판의 불을 이 세상에 가져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혼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성도가 영생을 보존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먹어야 하는 진설병이십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물은 그것이 섭취되는 것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이 서양 속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갖고 있는 심각한 한 가지 문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않는 거예요.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영적 양식으로 섭취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하나님 바로 당신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금촛대가 있었는데 그 금촛대, 즉 등대로 우리는 번역하고 있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죠. 25장 31절로 33절입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가지게 할지며 그리고 나서 34절로 39절까지 등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정확한 그런 내용들을 의미 있게 알기가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제 40절로 가보시죠.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등대는 성막에 있던 기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마 가장 완전한 상징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 등대의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는 우리로 빛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진설병 떡상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상징한다고 배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무슨 정기적인 행사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신간서적에 대한 서평이나 사람들과 나누고 사회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견이나 나누는 장소로서 교회가 여러분들 가운데 존재되어진다면 친구나 만나는 장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결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단지 교인들과 만남을 즐기고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은 진설병 떡 상인 생명의 떡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만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의 등대가 바라는 빛과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자연의 빛을 보기 원한다면 성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등대의 빛 가운데 걸어가기 원한다면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말로서 남을 충고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라고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무지한 말로 세상의 지혜를 어두럽게 하는 또 어둡게 하는 철학자가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따라서 그 안에는 어둠이 조차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어둠,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등대는 순전히 금으로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금을 세공하여 만들었는데 매우 화려하게 장식이 되었죠. 그것은 가운데에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 등대를 중심으로 양쪽에 세 개씩 가지가 뻗어나와 모두 일곱 개의 촛대로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각 가지는 마치 열매가 열리고 꽃이 핀 살구나무 가지처럼 보였습니다. 맨 윗부분에는 활짝 핀 살구꽃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등대에 기름을 채웠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등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성소 안에 있는 등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등대는 순전한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했고 일곱 개의 촛대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구꽃이 활짝 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살구꽃은 마치 나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금으로 되어져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연상하게 합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자격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의 살구나무 지팡이에 싹이 남으로써 그의 제사장직은 입증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죽은 살구나무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론은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이었는데 그것은 그의 살구나무 지팡이의 싹이 나무로 확인되었단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분이 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시죠.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사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제사장적 자격은 그의 신성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로고스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대리자가 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늘나라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것처럼 그것은 또한 그분의 제사장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런데 등대에 대하여는 그 크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컸을까 참 흥미가 우리 가운데 참 많지요. 왜 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신성을 수량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어느 정도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가를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그분을 수치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신이셨습니다. 결코 그것은 혼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독립적인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 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무덤에서 나오라고 외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등대는 성소 안을 밝히 밝혀주었습니다. 성소는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등대는 등을 받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등은 등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었던 것이죠. 등 안에 있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 대하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성령께서는 등이 등대의 아름다움을 비추어 주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길을 비춰주시고 그 밝음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5장을 마치고 26장으로 넘어가 보는데 이제는 성막 위에 네 개의 휘장 덮는 덮개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덮개는 배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길이가 30규빗, 넓이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을 덮었습니다. 이 배실 덮개는 양 옆으로 내려와 있는데 땅에 닿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 성경으로 들어가 볼까요? 26장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양장 열 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실로 된 이 덮개는 아름다웠고 정교한 기술로 제조되었습니다. 좀 지나서 7절을 보시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양장을 암소털로 만들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앙장은 서로 꿰매어 연결된 것을 말하는 거죠. 8절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앙장의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성막의 윗부분과 양옆을 정확하게 덮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고와 고리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14절로 가보세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다 표범의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네 개의 휘장으로 덮게 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덮개들에는 각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네 개가 아닌 거죠. 첫 번째 덮개는 가늘게 꼰 그룹이 수놓아진 애굽산 배실로 만들어졌다 하는 건데 그것은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막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덮개는 밖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아름다움도 세상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생의 떡을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17편 8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라고 노래했습니다. 성막 위에 있는 배실에는 그룹의 날개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날개 아래는 우리가 보호받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반드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예배를 우리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양장은 염소털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땅에 닿았습니다. 이 덮개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양장은 그리스도의 전능성과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 앙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죄로 돌아가신 것을 외적인 모습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앙장은 해달 곧 바다 표범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앙장은 40년 동안 긴 광해 생활을 하면서 기후적인 영향으로 손상됐지만 그 이것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항상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덮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러므로 상징한다고 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배실로 된 덮개가 신자들에게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반면 해달의 덮개에는 신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더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외적으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그분의 내면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는 우리가 보는 그분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두란노에서 성경지리와 역사를 탁월하게 풀어놓은 성서지도의 결정판 두란노 성서지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